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정규 방송을,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580kHz로 2회에 걸쳐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15,42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10시에 15,670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것과 셋째 날, 10월 19일 화요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 신명기에 기록된 모든 규례와 훈계들 가운데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신명기 4장 37절, 7장 7절과 8절과 13절, 10장 15절, 23장 5절, 33장 3절을 읽어보라.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신명기에서 모세는 이스라엘과 그들의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또 말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들의 부족함과 실패와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셨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하는데 이 성경절은 어떤 도움을 주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각자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다. 구원의 계획은 창세 전에 계획되었다.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한다. 구속경륜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 세워진 사후 고안이 아니었다. 이 경륜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알게 하신 그 비밀의 계시였다. 이것은 영세 전부터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되어 온 원칙을 공개한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22.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심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좋은 소식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향하셨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8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묵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아닌 증오 또는 무관심한 하나님이셨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계시가 주어졌음에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증거.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마음에는 사랑의 결핍이 일어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우리의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실물교훈 384. 기도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에 기쁨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멀리 퍼지는 찬송 소리 전쟁도 눈물도 지났네. 바닷가 모래알 그보다도 더 많은 성도를 찬양하리. 오, 우리 모두 다 하늘 본향 살 때에 참 기쁨에 넘쳐서 찬양하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주님을 뵈오니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대한 통렬한 자각과 성찰이 일어나게 하시며 진정한 신앙과 삶의 일치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의 곤고함과 아픔이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저는 오늘 깊은 영성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전 19세기 후반 북미 대륙의 가장 용기 있는 위대한 탐험가였던 존 뮤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존 뮤이어는 수십 년간을 도보로 여행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자연의 경이를 보고 관찰했던 위대한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 시에라 사막에서 저 알래스카 빙하 지대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을 다니며 관찰하고 경험한 것들을 글로써 보고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무엇을 새로 발견하면 아이 같은 기쁨과 진지한 경외심으로 거기에 몰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874년 어느 여름 그는 자신의 친구의 한 오두막을 찾게 됩니다. 이 오두막은 시에라 산맥에서 발원하는 유바강의 한 지류 계곡에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뮤이어는 한동안 이 오두막에서 친구와 함께 지내면서 그것을 근거지로 거친 대자연을 탐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을 탐험하고 돌아와서는 언제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두막에서 지내던 12월의 어느 날 그곳에 태평양으로부터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굉장한 폭풍이었습니다. 튼튼한 나무들을 풀잎처럼 눕힐 정도의 대단한 폭풍이 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오두막은 그런 험악한 폭풍 같은 기후를 대비해 아주 튼튼하게 지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사실 맹렬한 날씨로부터 안전하고 평온하게 보호받는 일이 얼마나 좋은 일인지 우리는 조금 압니다. 세찬 비바람에도 끄떡없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차나 마시며 밖을 내다본다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뮤에와 그 집 주인이 이 든든하게 지은 그 오두막에서 활활 타오르는 벽난로 앞에 느긋이 앉아 밖을 내다보는 장면을 지금 상상할지 모릅니다. 아니면 뮤이어는 깊은 사색에 잠겨 자신이 지나온 대자연의 탐험 여정을 글로 옮기고 있지 않을까 상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너무도 빈약한 상상력에 불과합니다. 뮤이어는 이 오두막의 안온함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전혀 고민하지 않고 일어나 문을 박차고 나가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산마루에 올라 광풍의 변화무쌍한 소리와 색깔을 이왕이면 더 극적으로 맛보게 해줄 그런 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거대한 미송나무를 발견합니다. 그는 주저하지 않고 그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나무 꼭대기 근처까지 올라가서 필사적으로 나무를 붙들어 안은 채 온몸으로 그 폭풍을 견디어냅니다. 여러분, 뮤연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같은 무모하게 보이는 일을 시도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그 위태로운 천공에 올라 칼날 같은 바람에 자신의 온 몸을 내맡겼을까요? 그는 그 날씨를 하나님의 숨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숨결이 담긴 위대한 날씨를 맛보고자 했습니다. 신께서 내뿜는 그 원시적 생명력과 그 압도적인 에너지를 몸으로 체험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탁월한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 같으면 그런 모험을 감행하기보다는 그저 안온한 오두막에서 아주 편안함을 즐길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 영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빈번히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근본적으로 대면하기보다는 종교적 일상의 편안함으로 숨어 들어가려는 제 자신을 견책하는 중요한 표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그런 기회가 한번 왔어요. 어느 해인가 제가 중국 연변에 갔다가 마침 백두산을 가볼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백두산 장백폭포 앞에서 바라본 백두산의 그 모습은 정말 비범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야, 이게 보통 산이 아니구나. 불암산 밑에서 느끼는 느낌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 그날이 날씨가 좋지가 않았어요. 비가 얼마나 오는지, 천지에 올라가 봤자 천지 구경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안내하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 백두산 꼭대기 저 천지 주변은 날씨가 변화무쌍해서 이 밑에 날씨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니 한번 올라가 보자. 그래서 천지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변화무쌍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맑은 하늘에 그 푸른 천지를 볼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은 그것은 저희의 정말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그 천지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득 찬 음무로 정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얼굴조차 식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더 사나운 것은 그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가누할 수 없, 몸을 세울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강렬한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저 바람 안으로 저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나도 저 원시적 바람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천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백두산 천지가 내뿜는 그 강렬한 바람을 맞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날 백두산의 천지는 구경하지 못했지만은 저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고 내려왔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뭐 이런 찬미를 종종 부르면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살이에 늘 연연합니다. 언제나 이 땅에서 더 잘 살 길을 모색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의 노후를 염려하며 연금을 계산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은혜를 말하고 사랑을 외치지만 많은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율법주의가 아니라고 하면서 율법주의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일종의 편안함을 누리며 삽니다. 우리는 훌륭한 교리를 가지고 있고 참된 진리를 소유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서 큰 신앙적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그 진리는 빛을 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남은 백성 다음의 고결함도 진리교회 다음 정직함도 없습니다. 안식일 아침이면 우리는 잘 차려입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 유감 없는 듯 너무도 친절하게 웃으며 반기며 인사를 나누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삶 뒤에서 벌어지는 숨어있는 우리 영혼의 비열함과 그 부끄러운 삶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아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런 아픔 속에서 이런 아픈 삶 속에서도 영성의 존재를 알고 있고 그것의 있고 없음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성 있음으로 우리 자신이 충만해짐을 느끼고 영성 없음으로 우리 자신이 메말라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에 대한 더 풍성한 생명에 목마르고 배고픈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존 뮤어를 따라 산마름 미송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위대한 날씨 앞에 나를 완전히 드러내놓고 그 원시적인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을까요? 진정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삶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우리는 이 시대를 깊은 영성으로 살아가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오늘 저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개의 커다란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는 시간은 돌고 도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환론적인 시간관입니다. 어제가 오늘이 되고 오늘은 내일이 되고 내일은 다시 어제가 되는 그런 시간관입니다. 시간은 이렇게 돌고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돌고 도는 물레방아 같은 인생이라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관에는 긴장이 없고 책임도 없습니다. 다른 하나의 시간관은 시간이 처음에서 마지막 완성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고 믿는 종말론적인 시간관입니다. 시간이란 역사의 알파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특정한 한 정점을 향해 흐르는 것이며, 흘러가는 시간은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오직 한 번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긴장이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종말론은 많은 사이비 종말론의 주장처럼 허무주의적이고 파괴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완성의 시각이요 희망이 성취되는 시각입니다. 따라서 진지한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하는 대신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무의도식의 도피주의적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것은 땀 흘리며 일하는, 그리고 일터의 현장에서 기도의 숨결을 모으는 기다림입니다. 그 기다림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흥분하며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러한 건강한 종말론적 시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기다림을 의미 있게 하는 이 시대의 영성, 그 삶의 윤리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내 삶의 신앙적, 윤리적 영성이 무엇인지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삶의 영성은 이 시대에 대한 역사 인식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우리는 역사의 어느 부분에 살고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역사 인식,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역사 인식입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의식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먼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라는 이 엄숙한 사실을 얼마나 깊이 인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란 역사적으로는 최후의 심판의 날입니다. 동시에 최종 구원의 날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단순한 세상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편 90편의 여러 시적 언어들 속에서 인간의 생이 얼마나 짧은 것이고 얼마나 유한한 것인지를 충분히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밤의 한 경점 같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니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뱀바되어 마른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다지도 우리의 생명은 짧은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이 길다고 느끼며 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이것이 시편 기자의 인생에 대한 이해이며 탄식입니다. 여러분, 진정 이 생명의 시간은 우리에게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생명의 시간이 길지 않으니 이 만물의 마지막 언저리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성에 대한 권고로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라고 하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제 정신을 보존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 차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보통 군대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꾸벅꾸벅 졸거나 애인 사진 꺼내놓고 다른 생각하며 보초 서는 초병에게 졸지 말고 딴짓하지 말고 똑바로 보초 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끝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베드로의 첫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인생의 궁극적 목적과 현실에 대하여 그동안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이제야말로 우리의 영원한 운명에 대하여 생각해야 할 그러한 시간이다. 그동안은 우왕좌왕하며 어영부영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영혼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정신을 집중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근신하라고 하는 이 말은 술에서 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얼음얼음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세상적인 쾌락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곧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너무나 많이 고민하고 너무 많이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우리를 향하여 끌려가는 상태에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육의 생활을 멈추고 영의 생활을 살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했으니 이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며 교제입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을 대면하는 경험이며 우리의 영성의 기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뿜는 그 원시적인 생명력과 압도적인 에너지를 체험하는 이 땅에서의 유일한 경험이 바로 기도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뭇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믿음이 어찌나 좋던지 혼자 살면서도 늘 신앙생활에 힘쓰며 입에서는 찬송이 떠난 날이 없었습니다.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내려올 때에는 언제나 교회 앞에 나뭇짐을 세워놓고 성전에 들어가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도를 드린 뒤에 기쁜 얼굴로 나오곤 했습니다. 날마다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목사님이 하루는 그 할아버지한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무슨 소원이 그렇게 많아서 늘 기도를 하십니까?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히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다지 필요한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저를 내려다 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마주 보는 것만이 저의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으니 마지막이 가까웠다고 할 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낯선 분으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익혀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꼭 무슨 소원을 이루고 무엇을 얻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저 미래로 향한 영원으로 향한 문턱에 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의 영성은 신학 강의를 듣거나 신앙에 관한 지성적 논쟁을 통하여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분을 충직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개인적 경험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때때로 이 땅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충실하고 사랑스러운 제자가 되기보다도 교회나 착실히 출석하고 헌금이나 잘 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감에 마지못해 교회나 집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하여 예배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기 위해서 그곳에 가야 합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다음에 베드로는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우리의 사랑을 진단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먼저 열심이란 측면에서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 있는 사랑은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사랑이 아니라 찾아가는 사랑입니다. 받고서 응답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회를 만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최고의 도전이며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일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명제입니다. 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을 지고 있으니 이제 그것을 갚아나간다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할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영성의 실체입니다. 존 던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의 시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저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세상의 마지막이라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기분일까? 아마 이런 감정이 교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건한 두려움, 놀람, 당혹감, 긴장감, 불안감, 초조함, 그리고 어떤 기대감. 이런 감정들이 서로 어우러져 최후의 날을 직면하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서는 이런 느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영적 긴장 대신 나태함이, 경건한 두려움 대신 느긋한 여유가 우리의 삶을 주도합니다. 신앙, 적당한 헌신, 진정 그리스도를 닮은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내면적 삶에 대한 성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열망이 없습니다. 변화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런저런 말 듣지 않게 조심하고 자신의 삶이 신앙적으로 보이도록 예쁘게 포장하고 여러 종교적 행위들과 규범 속에서 안주하며 평안을 누립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종교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은 표층적 신앙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삶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종교가 전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 생활에 계신 하나님은 그저 하나의 배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치 필요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취급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근원적으로 대면해야 할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어떤 것이든 제공해 준 그런 존재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는 이러한 종교적 삶에 매우 익숙합니다. 제게는 이러한 종교적인 삶과 어떠한 어려움에도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과 생명에 대한 열정으로 충만한 영적인 삶이 이 존 뮤어의 이야기에서 항상 대비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삶이란 심층적인 신앙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내적 성찰과 하나님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깨우침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진정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를 염려하며 이렇게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우침이 없는 종교나 신앙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종교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입니다. 나는 어느 장면에 서고 싶을까? 의심의 여지가 없이 저는 위대한 날씨 앞에 나서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시적 숨결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물론 존 뮤어도 평생을 그 미송나무 꼭대기에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 아래 계곡에서 보냈습니다. 그 역시 손수 오두막을 짓고 손님들을 맞았으며 그들에게 줄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모두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끝내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간과 장소에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참된 생명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최선은 마음과 눈과 귀를 최대한 예민하게 다듬고 언제나 깨어 있는 데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그 바람 속으로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명령이 내려올 때 우리가 거기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못하느냐, 120인과 더불어 약속을 기다리라고 하는 지시가 전해졌을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기다리느냐 못 기다리느냐, 와서 먹고 마시라고 초청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있어서 식탁 앞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늘 깨어 있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사십시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인생의 생명의 날이 그리 길지 않으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십시다. 열심을 내어 사랑하십시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우리 찬양대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찬양을 특별히 부탁드렸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 찬양을 부르시는 동안 저는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고 정리하기 원합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상의 오솔길의 김은아입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의 교회 증언 3권을 함께 명상하시겠습니다. 배틀크릭 교회. 배틀크릭의 교회는 탁월한 유익을 누려왔으며 그들은 저들이 소유한 빚과 특권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의 결점, 저들의 불신, 저들의 완고한 마음, 빛을 간직하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저들의 태만함은 저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축복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총애받던 유대인들의 경우보다 덜한 편에 속하지 않는다. 현재 유대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놀라움과 수치가 되고 있다. 배틀크릭의 교회는 마치 가버나움과 같은데 그리스도께서는 이곳을 저들에게 주어진 빛과 특권에 의하여 하늘까지 높아졌다고 말씀하신다. 만일 그들이 받은 빛과 특권이 소돔과 고모라에 주어졌더라면 그들은 오늘날까지 서 있을 것이다. 만일 배틀크릭 교회가 받은 빛과 지식이 흑암 속에 앉아있던 민족들에게 전파되었더라면 그들은 그 교회보다도 훨씬 더 멀리 전진했을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진정으로 믿었으며 복음의 축복들을 누렸으며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참된 증인께서는 그들을 불쌍하고 벌거벗고 눈멀고 비참하다고 말씀하셨다. 배틀크릭 교회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이들 중 상당수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경우이다. 주님은 인간이 보는 것처럼 보지 않으신다. 그분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심령 속에 기록되어 헌신적이고 거룩한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세상을 확신시키는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기심, 곧 우상 숭배, 질투와 세상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이들의 심령 속에서 뿌리가 뽑혀질 것이며 공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하는 일이 그들의 즐거움이 될 것이다. 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다는 말 속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가. 심령 속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과 뜻을 굴복시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은 독특하다. 최후의 자비의 기별에 부르짖음 아래 산다고 공언하는 많은 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저들의 애정을 거두어들이지 않았다. 그들은 세속적 우정 앞에 굽혀 절하며 세상의 총애를 받기 위하여 빛과 원칙을 희생한다. 사도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백성에 관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묘사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선교 사업. 1871년 12월 10일 나는 만약 헌신적이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이 흑암 속에 있는 이들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저들 자신을 아낌없이 바친다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통해서 위대한 사업을 성취하실 것임을 보게 되었다. 고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고 하나님께 헌신한 이들은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길이 열려있는 모든 기회를 이용해야 한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다른 민족들의 심령과 양심 위에 역사하고 있으며 정직한 영혼들은 민족들의 흔들리는 상태 속에서 시대의 징조들을 목도하게 될 때에 걱정 가운데 빠진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일어난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심령들을 감동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종들은 잠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들이 하늘의 사자들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고 있다.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인 모든 남녀들은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그들은 동료를 구원하기 위해 열성을 다해 일하면서 크게 경성해야 하며 세상의 구주께서 보여주신 극기와 희생과 충성스럽고 열성적인 수고의 모본을 본받아야 한다. 안식일을 준수하는 재림교인들 사이에 선교 정신이 빈약하다. 만일 목사와 교인들이 충분히 깨어있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당신의 율법의 보관자로 삼으셔서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새기시는 명예스러운 일을 그들에게 베풀고 계시는 동안 이처럼 무관심하게 쉬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이 필수적으로 중요한 진리들은 세상을 향해 증거되어야 하며 아직도 우리나라의 도시와 촌락과 마을들 중에는 경고의 기별을 전혀 듣지 못한 곳들이 있다.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시키는 이 위대한 사업에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호소에 감동된 청년들이 약간 움직이기는 하나 그들이 마땅히 성취해야 할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업의 책임을 충분히 짊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특별한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작은 일을 즐겨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며 저들의 노력을 전적인 성공으로 이끌기 위하여 위대하신 생수의 샘과 빛과 능력의 원천으로부터 산 믿음을 통해 퍼내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 주님을 위해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교회들 사이에서 저들의 노력을 시작할 것이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일터로 나아가서 저들의 은사를 입증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신을 시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 사업에 그들을 진정으로 부르셨는지의 여부에 관해 스스로 만족스럽게 매듭지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늘의 지혜와 신령한 도움을 위해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요점에 관해 반론을 제기하는 반대자들을 만남으로써 그들은 가장 소중한 체험을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느낄 것이며 하나님의 사업을 향해서 또한 기도를 향해서 매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자신의 은사들을 활용함으로 그들은 배우고 행사하게 될 것이며 확신과 용기와 믿음을 배양하고 결국 고귀한 체험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